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주를 믿는 신자로서 어떠한 길로 가고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다 그런 뜻이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수고해서 농사를 지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농부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담겨서 드러나는 것, 그게 이제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농부에게 첫 열매라는 것은 기쁨이고 감격이 되죠. 자기의 고생과 수고가 이제 결실을 맺었으니까 그 첫 열매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그 과수원을 하나 이제 만들어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땅을 개간을 하고 이제 어린 묘목을 사다가 심습니다. 과수원은 뭐 시작한 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서 나무가 커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땅을 개간을 하고 또 나무를 가꾸고 해서 드디어 한 몇 년쯤 뒤에 이제 첫 열매가 맺었다고 하면은 그때 그 첫 열매를 보면서 농부가 느끼는 어떤 기분 감정은 아마 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은 쉽게 알 수 없는 것일 겁니다. 그 첫 열매가 뭐 크냐, 그게 돈벌이가 얼만큼 되는가, 그런 것을 떠나서 농사를 시작한 지 고생과 수고하고 이제 몇 년 만에 드디어 열매를 맺었다, 결실을 맺었다.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열매는 단순한 나무 열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세월의 농부의 수고와 땀과 결실, 그 고생, 그게 다 이제 담겨져가지고, 그 보람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이제 기쁨,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첫 열매라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뭐 그냥 오다 가다 뭐 가정이 어디 정착을 해가지고 번성돼가지고 이스라엘 큰 민족이 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형성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살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고롭게 일하셔서 맺어진 열매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수고와 일하심과 열심이 이제 그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물로서 이제 첫 열매 이렇게 일컬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스라엘은 첫 열매로서 어떤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첫 열매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삼키는 자가 있다, 그들은 이방 나라겠죠. 그처럼 하나님의 첫 열매인 이스라엘을 뭐 삼키고 괴롭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벌을 내려서 재앙이 닥치게 한다, 그렇게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방 나라가 재앙을 받을 이유가 된다, 그 뜻이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는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 그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가지고 가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대단하고 또 하나님을 특별히 막 잘 섬기고 뛰어난 그런 민족이어서 야 너 대단해 가치가 있어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그 하나님의 수고로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있는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기뻐 여기시고 또 가치있게 이렇게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선수가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금메달이 전부가 다 금을 든 것이 아니고 이제 금 도금을 한 것이라가죠. 그래서 그 만들 때 이제 값은 거의 한 20-3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금메달을 100만 원에 팔아라. 그런다면 선수가 그 팔겠습니까 그것을? 100만 원이 아니고 뭐 1000만 원에 팔아라 그래도 안 팔 거예요. 뭐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그런 형편이 아닌 이상에는 그 금메달이 뭐 가치가 실제 가격은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팔아라 엄청 많이 남는 걸 팔겠다 이렇게 그 하지를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금메달에는 선수의 그 인생과 수고와 땀과 노력 고생이 다 담긴 결과가 아닙니까? 그게 금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금메달은 내 땀이 안 담겨 있으니까 그냥 저게 금으로 됐는가 뭐로 됐는가 얼마 값어치가 있는가 이렇게밖에 안 보죠. 그렇기 때문에 천만 원 팔아 금방 팔 겁니다. 근데 선수의 금메달은 4년 어떤 선수는 뭐 8년간의 그 온 고생과 그 땀이 이제 담긴 결실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땀 금메달을 이게 뭐 값어치가 얼마인가 따져가지고 야 많이 주니까 팔겠다 이렇게 나온 선수는 없을 거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 금메달을 가격으로 따지면서 아이고 얼마 안 되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 금메달 선수가 화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무슨 귀한 뭐 값어치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맺어진 그 열매로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이 가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 단지 이스라엘이 가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삼킨다면 그것은 그냥 이스라엘 그 민족을 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의 열매를 삼켜버리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재앙이 닥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정작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삼키는 뭐 이방인이 뭐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신들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맺어진 첫 열매라는 그 가치,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열매인데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이고 첫 열매로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건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또 그 가치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쫓아 섬긴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은 세상서 그 어떤 이방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잘 돼보고 싶은 그러니까 세상 시각에서 가치 있는 높아지는 그런 존재 되고 싶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거였어요. 우상은요 인간을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있어지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줄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 신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상 섬김이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잘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부른다면 그것이 우상 섬김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뭔가 좀 더 잘난 사람 되고 싶다는 그 의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열매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 희생으로 인해서 맺어진 첫 열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담긴 그 결과가 바로 나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런 나를 잘난 사람 되고 싶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나는 가볍게 여기는 그 결국 멸시하는 그런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를 삼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처럼 하나님의 첫 열매로 부름받았으면서도 첫 열매의 의미, 그 가치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알지 못하고 그냥 이방인들을 따라서 이방인들처럼 그냥 세상에서 복받은 자로 살고 싶다는 항상 그 생각만 가득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오로지 자기만 생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나, 어떤 내가 되고 싶다. 항상 그 욕망으로만 가득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어떤 것인가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도구의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도 뭐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간 아닙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역시 자기를 위해 사는 그런 존재들이고 또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이제 인도에 가신단 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살았지 않습니까? 아다시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게 광야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그런 광야에서 한 것이 원망과 불평이죠. 그러니까 그 광야라는 주변 여건을 본다면 이스라엘은 40년씩이나 그 광야에서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40년씩이나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그 땅에서 어떻게 배부르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광야에서 배부르게 살았어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좀 만나와 매출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잊지를 아니하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결과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왔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할 것이다.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 돌아봤을 때에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요, 광야를 돌아오면서 우리 힘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것이 바로 첫 열매다운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첫 열매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세상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은 우린 내 힘으로 살아가 뭐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함께 벌을 받을 이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한 대로 이방인들만이 이스라엘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신들도 자기들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무시해버린 채 오로지 그냥 자기의 뜻대로만 살려고 그렇게 힘쓸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었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 우리 어떤 존재냐 이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면 그저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잘 되면 될 것이다 이런 것만 살아있었지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불러내었느냐, 왜 광야에서 인도하셨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이냐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를 안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의 모습을 깡그리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은요, 가서 예루살렘 없이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거기에 뭐 내 청년 때의 인애, 내 결혼 때의 사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이제 그 받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 자기들이 받은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청년 때 그리고 이제 결혼 때의 사랑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율법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던 겁니다.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언약의 피를 피로서 언약을 맺은 것이요. 그게 왜 사랑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하면 살려주고 못하면 벌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하겠다. 그 의미이기 때문에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물의 피가 언약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근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면은 그들 행함을 근거로 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영원히 못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약속이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은 언약으로 세운 피 때문에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들 허물을 덮어주는 그 용서의 사랑 때문에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바로 그 사람, 그게 결혼을 얘기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안다면 이스라엘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 힘을 드러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어느 순간도 자기들 힘으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힘을 드러내서는 안 될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은 채 40년을 배부르게 살아왔다는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얘기할 것,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세상에 세우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이렇게 맺었으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라는 거죠. 그게 너희를 내가 첫 열매로 이 땅에 세워놓은 나의 뜻이고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도 이방인과 똑같이 자기 힘을 바라보면서 결국 또 힘 있는 자로 이 땅에 남고 싶은 그런 욕망을 흘러가 버린 겁니다.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참된 첫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첫 열매는요.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그 속에 두고 살아가는 그 신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기한 대로 자기를 광야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을 풍족하게 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풍족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하면은 우린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 내 것으로 이제 만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게 세상을 살아갈 이 땅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바라보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부를 때에도 세상에는 그 풍족한 것들을 내가 많이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의도, 그런 마음을 부르지 않냐, 그 말이죠. 이처럼 세상을 어떤 광야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런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광야로 봐야 되는 의미는요, 다른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 광야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먹을 걸 구하려고 길을 쓴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은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길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총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믿고 있는 것도 우리가 길을 쓰고 믿으려고 해서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믿음의 은총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다 이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데 만나가 내려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감사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로 본다면은 내가 아무리 길을 써도 얻을 수 없는 게 믿음, 갈 수 없는 게 믿음의 길인데 내가 지금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믿음은 내가 힘써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땅, 광야를 살아가는 신자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힘써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생각지를 마셔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로 되어진 것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첫 열매는 내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로 하여금 주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그런 인간으로 고쳐내신,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첫 열매에 다운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그 첫 열매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힘을 자랑치 말고 내가 너희에게 입혀준 은혜를 자랑해라. 그걸 높이라, 그걸 찬송해라. 그겁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힘써서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내 힘으로 이만큼 했다는 그런 생각 가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생각 분명히 아닐 거라니까. 나의 가능성도 내 힘도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드러나고 자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가 뭔가를 아는 신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광야에서의 나를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뭐 하나 내 손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 노력을 얻을 수 없는 광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런 곳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많은 것으로 풍족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마음먹음으로 막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손에 지금 있는 것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건 이미 우리가 내 힘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지기에 충분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마음만 먹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믿음이 널려져 죽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광야와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총의 결과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만나를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만나를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돌아본다면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는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고 그런 고백이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런 의미의 신자를 첫 열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맺어진 열매라. 그런 신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신자 되면 우리가 스스로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삼키는
이스라엘 같은 거니까 내가 날 삼켜버리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사는 걸 내 힘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내 힘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기르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셨고 그 열매로 이렇게 지금 존재한다. 그렇게 우리를 돌아본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첫 열매에서 나올 것은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맺어진 첫 열매이라는 그런 고백이고 그 첫 열매의 가치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구밀이 담겨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로 신자는 존귀하다. 근데 신자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걸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궁일로 되어진 신자됨을 우리 스스로 멸시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재앙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잘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신자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수고, 신실하심의 결과입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총의 결과로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열매로 있다는 것 그게 귀하다. 이걸 돌아보신다면 세상에 돈으로 살고 권력으로 살고 그게 더 가치 있고 그게 더 좋은 인생으로는 다가오지를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고 은혜를 나는 첫 열매로 이 땅에 존재하기 뿐이고 그게 내 소망이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 이것이 첫 열매다운 것이죠. 날마다 지금도 나를 잊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고쳐가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열매로 이 땅에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또 증거하고 찬송하는 그런 첫 열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불리게 먹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길을 갔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그들을 살게 하셨기 때문이고 하늘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주를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백성이 되었고 또한 그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고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맺어진 첫 열매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시고 이 첫 열매의 귀함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알아서 세상에서 돈으로 살고 힘으로 사는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첫 열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